저희가 말씀의 빛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소망 가운데 오늘 주신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의 소망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잠들어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제는 잠에서 깨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8편, 시편 68편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이 곤비할 때에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회중이 그 안에 거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마련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언어는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만 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붐이 없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어떤 것은 알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뜻은 아는데 이게 말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돌려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소경들이고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 교사를 따라가고 있고 신학교에서는 지금 다 알레고리 그래서 전부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학교만 갖다 놔면 다 소경이 돼서 나온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기름부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7절에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백성들 앞에 나가셔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셀라, 이것은 환란 때 있을 일을 여기서 또 얘기해 주죠. 이건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다. 9절의 비도 이거는 진짜 비를 얘기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뭐 비 그러면은 성령의 비, 단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는 비입니다. 비는 비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영적으로만 너무 해석하니까 이 비를 잘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오 그랬습니다. 나가시오. 나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늘들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지구 전체가 흔들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땅이 흔들렸다는 게 뭐 LA에 지진이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지구가 흔들렸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들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요. 영적인 진동이다. 뭐 영적으로 하늘이 떨어졌다. 그러면 또 다들 믿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돼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 아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시내산이 요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강림할 때 요동한 거지 광야를 질러 행진할 때 요동한 게 아닙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행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땅은 진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행로를 거쳐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감람산 위에 올리브산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조만간 일어날 일입니다. 여기 지금 3000년 전에 성령께서 다윗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서 그렇게 아주 정말 실감나게 기록했는데 오히려 지금 몇 년 후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지금 사람들이 깜깜합니다. 오히려 이런 걸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서 막상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초저녁 때는 뭐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새벽에 되면 다 잠이 골아떨어져가지고 누가 집어가는지도 모르죠. 그냥 퍼져 잡니다. 지금이 바로 의의 태양의 신주님이 떠오르기 직전이기 때문에 밤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잠들이 곤히 잠이 영적인 잠을 잡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통과할 때 흡족한 비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땅이 진동한 적이 없고 하늘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은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졌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이런 얘기죠. 재림하셨다. 떨어지고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면전에서 요동했다. 에? 이건 옛날에 요동한 것이 아니죠. 옛날에는 불이 내려왔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물론 지진이 났습니다. 그 당시도. 그러나 이때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이러는 거예요. 옛날엔 주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신 거죠. 이게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9절에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이 곤비할 때 주의 유업을 경고케 하셨나요. 이 비에 대해서는 다른 선지서에 보면 나옵니다. 자, 10절 보게 되면 주의 회중이 그의 안에 거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마련하였나이다. 이 시편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가난하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는 부자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 400년 했지만 그들이 나올 때는 금은 보화를 다 뺏어서 나왔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보석 금은 보화가 많죠. 부자들이요 다.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것은 그들이 가난해서 불평한 게 아니라 참 그들이 물과 생선과 그 다음에 마늘, 뭐 부추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했지 가난해서 불평한 게 아니에요. 에? 가난해서 불평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사람들도 가난해서 불평한 게 아니에요. 미국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있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불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옛날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치에 의해서 완전히 재산이 몰수당했죠. 그래서 가난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란 때에도 히틀러보다 더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또 완전히 뺏을 것입니다. 그때 예? 뺏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야고보서 2장 5절 6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이건 야고보 기자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편지입니다. 이제 환란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왕국의 상속자다. Thy kingdom come.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임합시며 나라에 임합시며 왕국이 임합시며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될 때 그 왕국을 이야기해. Thy kingdom come. 왕국이 임합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결국 그들이 환난 때 다 뺏길지만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왕국이 임할 때 상속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또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은 그때 다 재판석에 끌려갈 겁니다. 옛날 히틀러도 그들을 다 재판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죄를 씌워가지고 만방에 이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크리스찬들을 미워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히틀러가 자기가 카톨릭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크리스찬 그러면은 그 옛날 히틀러를 연상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결국 나치당이 캐토릭 신자들로서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시온산으로 오신다. 바로 이스라엘로 오신다 이거죠. 시온산은 특별히 유다지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온산이 녹아버릴 것이다. 녹아버릴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주님이 잠깐 산에 강림할 때도 불이 내려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죽으러 오신 게 아닌데 녹는다. 그 앞에는 불이 삼킨다고 그랬어요. 그 불은 뭐 이 땅에 보는 그런 불 정도 아니에요.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서운 불이에요. 옛날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질 때 그 주위에 뭐 넓은 지역이 다 녹아버렸어요. 다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사람은 그대로 죄가 됐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광해를 질러 바란산과 세일산을 지나서 행진하실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간 그 코스를 거꾸로 가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른비와 늦은비가 와서 농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은 이 이른비와 늦은비가 한꺼번에 내립니다. 첫 달에 이런 일이 올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옛날 아방 때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면 다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와서 또 그가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다. 그는 3년 반 동안을 예언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을 예언할 것이다. 또 똑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합왕 같은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엘리야가 또 내려와서 그의 입에서 불이 나올 것이다. 예언하면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 사실 비 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비.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됩니다. 인간이 만드는 이 수돗물은 거기에 약품이 들어가가지고 농작물에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꽃밭을 만들어 보니까 수돗물을 줄 때는 별로 안 자라다가 비가 오면 잘 자랍니다. 비 속에는 화학물질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려주는 비, 특별히 소나기를 복된 소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6절 보면은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이게 모세와 엘리야죠.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역사는 되풀이합니다. 사람들도 그래. 역사는 되풀이한다.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 다시 되풀이됩니다. 구약에 있던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납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시온의 자녀들이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모든 게 다 지나가고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얘기했죠. 요엘서 2장 23절 보면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때가 언젠가. 이는 그가 이런 비를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할 것이다. 첫 달에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9장 13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 어떻게 적과 꿀이 흐릅니까? 본 적이 없죠. 이 황폐한 이 땅에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죠. 이 땅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통하여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과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가성년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으로 오신 거지요. 네 번째로 지금 본문에 일어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에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달이 핏덩어리가 된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믿질 않습니다. 이 일이 우리 코앞에 닥쳐 있는데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자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깊은 기도한가는 이것을 빨리 깨우쳐주라는 소망을 받아요. 사명을 자꾸 주시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식으로 주님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본문이 말씀하신 가운데 다섯 번째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가난한 자는 멸망의 아들에게 집이나 가정이나 땅이나 가족이나 재산, 돈, 음식, 의복까지 다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영광 중에 오시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그랬어요. 양들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도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 안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도다.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민족들을 다 많고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나의 한 것이다. 이 얘기 뭐죠? 주님의 형제가 누구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죠. 예? 우리는 휴거돼가지고 주님하고 혼인잔치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내려왔는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들은 먹지 못했고 목마랐고 나그네로 이리저리 유했고 또 입을 것이 없었고 그러니까 병들었고 감옥에 갇혔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 이런 사람들을 양으로 해서 의인들은 그들을 의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 지금 이스라엘이 되고 수천 년 지났는데 그 나라를 도와준 민족이나 개인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이나 개인은 다 망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갈보리 체포에 오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증명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축복하는 사람이 수천만이 있어도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한 사람이 있어도 그를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사탄이는 이 땅을 찾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대국으로 있는 이유 하나는 650만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고 유엔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결정될 때마다 미국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미국을 도와줬습니다. 옛날에 1908년에 발포와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본토로 돌아가라 유엔에서 결정할 때 영국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이 완전히 런던이 이 독일의 폭격기로 인해서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됐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알고 이 시편 말씀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가피를 떠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줘야 됩니다. 시편 메시지.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그 장로님에게 이 시편 탭을 계속 보내줬는데 저한테 만나서 얘기해요. 아 시편에 이렇게 주님에 대한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평생 주님을 믿은 장로예요. 성경 말씀도 천절을 외우는 분인데 천절을 다 지금도 암송하는 분인데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옛날 침례인 요한, 세례 요한 그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갔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조직도 없고 우리를 변화할 만한 어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대한 어떤 교단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함으로 옛날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한다는 이 한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고 조직이 되어서 이 사역이 변치 않고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보내심 받은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오실 이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다 깨어서 이제는 귀한 사명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저들을 건져주시며 악으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나이다. 아멘.